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 가로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서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파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가 있는 네시가 예비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로 이르시되 이 병거로 가까이 나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뇨? 대답하되 지도하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병거에 올라같이 앉으라 하시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저가 사지러 가는 양과 같이 끌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함과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낮을 때에 공변된 판단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가히 그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미로다 하였거늘 네시가 빌립더러 가로되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꺼리낌이 있느뇨? 이에 명하여 병거를 머물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고 둘이 물에서 올라갔을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흔연히 길을 감으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40절까지 말씀이 읽었습니다.
사도행전 8장은 빌립 집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는 장입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 26절 이하에서는 그가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 가사에 내려가서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기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회심시키는 일이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이런 내용들을 이렇게 자세히 기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후세에 오는 모든 신자들을 하여금 어떤 유익을 얻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유익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에 중심되는 내용을 파악할 때 언제나 자연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종종 사도행전은 이런 것으로 많이 오해되곤 했습니다. 여기 나타난 결과, 여기 나타난 감동, 여기 기록된 그 열심과 복음의 폭발성 때문에 너무나 많은 신자들에게 말하자면 더 많이 분발할 것, 더 열심히 신앙적인 모습을 보일 것 등에 대하여 근거로 많이 제시되어오곤 했었습니다. 그것이 틀린 것은 아니지만 사도행전 자체의 첫 번째 목표는 그것이 아닌 듯 싶습니다. 사도행전 8장을 시작하면서 우리는 빌립 집사가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으로부터 빌립 집사의 그 행적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그렇게 칭찬받을 우리가 이렇게 환호하고 사모하고 흉내를 내야 되는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갈채와 박수를 보낼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한번 설명하고 지나간 기억이 있습니다. 오늘도 이 사건에서 보면 가장 중요한 내용이 이런 것들입니다. 어떻게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가 회심을 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빌립이 얼마나 이 성령님에 의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이 기록에서 더 중요한 골자입니다. 이 끌려다닌다 이런 게 무엇을 표현하고 싶어서 제가 그러느냐 하면요, 사도행전에 기록된 모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에 대한 그 사역자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일에 대하여 처음부터 어떤 계획이나 의도나 주님의 뜻에 합한 열심들이 없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오늘 기록된 이 내용 속에는 말하자면 그런 핍박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도망 나와서 사마리아로 가고 거기서 그가 한 모든 일들과 관계없이 그다음에 또 인도함을 받아 가사로 내려가고 그래서 구스네시를 회심케 한 후에 다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아소도로 떠나는 빌립 집사의 그 행적이 갖는 그 어떤 불연속성을 보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하고 사도행전 8장이 분명히 이것을 목적으로 했다고 제가 생각을 하느냐 하면 신자들에겐 이런 묘한 오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사도행전에서 특히 예수님께 직접 배우고 권능을 부여받고 특별한 대접을 받은 열두 사도들보다 스데반과 빌립과 그리고 나중에 사도가 되는 바울이 더 높은 우리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고 더 큰 결과를 얻어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빌립과 스데반을 사도보다도 더 높이 평가하고 평가한다는 게 무슨 잘못됐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그 두 분을 너무 영광된 모습으로 높여놓는 습관이 있다 이겁니다. 이게 뭐 잘못될 게 뭐 있겠습니까만은 이런 면에서 잘못된 겁니다. 빌립 집사가 여기 와서 한 일들, 사마리아 성을 회개시키고 내시를 회심시키고 그리고 아소도성에 나타나서 복음을 전한 이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차원에서 일으킨 이 몹시 놀랍고 영광된 결과 때문에 빌립 집사가 영광스럽게 보이는 것이 세상적인 안목에서 그렇게 보인다는데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는 참 주님 앞에 진실된 삶을 살았구나. 그는 참 놀라운 신자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세상적으로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생각 속에서 그렇다 말입니다. 뭘 꼬집고 싶으냐 하면요. 빌립은 처음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가 될 조그마한 소질도 없어서 말씀을 맡고 말씀의 사역에 관한하는 제일 그 어떤 능력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집사가 됐다고요. 오늘날식으로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사도들이 다른 일로 인하여 말씀 전하고 기도하는 일이 방해받는 게 싫어서 그 일만 그러니까 말씀 전하는 것 이외의 일만을 맡기려고 선택한 사람들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이 빌립은 빌립 집사는 이 시대에 등장하는 인물 중에서는 말씀에 관한 하는 가장 소질이 없는 사람이라는 상징이 됩니다. 게다가 그는 사마리아를 복음을 전하겠다는 어떤 계획이나 뜻을 갖고 그 마음의 그런 열심을 갖고 찾아온 것이 아니라 일단 예루살렘을 도망 나와서 갈 데 없어서 사마리아로 온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빌립이 일으킨 결과 때문에 빌립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된 종인가라고 생각하는 그 등식을 깨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빌립은 주 앞에 열심히 있고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이루었다라는 사고방식을 우선 깨야 됩니다. 왜요? 빌립은 그런 계획도 없었고 그런 마음과 열심이 없었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우리 마음에도 이런 생각을 갖기가 너무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식으로 사는 것은 우리가 복음과 믿음에 대해 더 큰 열심과 성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산다고 생각을 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좀 더 신앙적으로 살고 좀 더 열심히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이렇게 빌립같이 어느 한 성을 무너뜨리고 어떤 중요한 유력 인사들을 회심시키는 일에 그러니까 말하자면 좀 더 이렇게 두드러져 나오는 기독교적인 사역에 전념해야 된다는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다 이겁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것은 좀 무지렁이 같은 인생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빌립 집사보다 얼마나 더 고귀하고 괜찮은 사람인가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 부분에서 나타날 것입니다. 기대와 흥분 속에 이제 추적을 해보십시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이런 건 영화관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갖는 빌립 집사에 대한 그런 사고방식, 그가 그런 열심과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이루었다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군데서 봅니다. 초두에 말씀드린 것 같이 그는 그런 자격이 없어서 집사로 피택된 셈이고 그런 의도가 없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는 그가 하려는 일들을 자기가 먼 앞날을 내다보고 원대한 계획을 갖고 지금 그 일을 하나씩 추진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 사마리아 들어올 때는 피난 온 것이고 그 다음에 가사에 내려갈 때도 주의 사자가 그를 이끌어가고 누구를 만날지 왜 가는지 모르고 잡혀가고 거기서 그 다음에 아소도성으로 갈 때도 또 그렇게 붙잡혀가서 말하자면 자기가 의도하고 계획하는 어떤 그가 주를 향한 열심이 있거나 어떤 계획이 있는 것을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이리 끌려가고 어느 날 갑자기 저리 끌려가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일을 마주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도 빌립 집사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대단한 인물이 아닐 수밖에 없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 같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신자로 존재할 때 신자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그 인생의 책임을 100% 완성하는 것이 우리 마음에 주를 향한 열심과 계획과 의도가 있고 그것을 하나씩 추진해 나가고 하나씩 이렇게 밟아 올라가고 쌓아 나가는 인생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100% 정답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인생이 있는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식의 사고방식은 훨씬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사고방식이다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신앙에 혹시 찬물을 끼얹을까봐 좀 겁이 납니다만은 이건 분명히 오늘 확인하고 넘어갔으면 해서 그렇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신자가 갖는 대치되는 양면성을 분명하게 인식해야 됩니다. 그 하나는 뭐냐면 능력도 없고 열심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쓰이고 있다는 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빌립 집사에서 보는 것은 그겁니다. 그 주를 향한 열심과 신앙이 없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한 멤버였고 집사로 피택될 만큼 그때 시대의 그 조건이었던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중에 하나고 칭찬받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가 지금 주 앞에 쓰임받는 일들에 대해서는 그는 전혀 생각도 계획도 의도도 열심도 갖지 않았던 일입니다.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우리가 생각하는 식으로 우리가 만일 주 앞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리고 주께서 나를 쓰신다면 그리고 내가 주 앞에 열심을 꺼내놓고 주 앞에 헌신하며 작정하며 매어 달린다면 주께서 나를 주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형통한 길을 능력 있는 사람으로 준비하시고 만들 것이라는 생각은 빌립 집사의 행적에서 여지없이 깨집니다. 우선 빌립 집사의 행적에서 두드러지는 것 중에 하나는 그가 한 일들이 다음 하는 일에 기초가 되거나 쌓여져 가는 것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집사 노릇한 것이 사마리아에 와서 전도하는데 도무지 서로 연관관계가 없습니다. 사마리아에서 빌립이 들어온 것에 대하여 아 여기 대단한 사람이 왔다 라고 환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한 이름 없는 사람으로 그리고 도망가서 숨기 위해서 간 사람으로 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사마리아 성이 회개하는 놀라운 결과가 일어났을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은 그 대접을 거기서 그 일으킨 모든 일로 인하여 이제 어떤 쌓여진 업적과 빌립 집사가 받은 어떤 유명해지고 유력해진 어떤 기초들이 그 다음의 일과 아무것도 연결되지 않는 일로 연결되는 것을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환송에도 하지 못하고 주의 사자에 인도되어 머나먼 다른 땅으로 가사까지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거기서 하필 그것도 사마리아 성 사람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도 아니고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납니다. 서로 생면 두진 거예요. 여태까지 이 내시 쪽에서 보면 빌립이 어떤 사람인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좀 눈이 두 개구나 이런 정도밖에 봐서 알 게 없습니다. 또 빌립 쪽에서도 이 사람이 누군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전에 지식도 없고 준비된 것도 없고 그래서 주의 사자가 글로 가라 그래서 만납니다. 그래서 그걸 회심시킵니다. 그가 에디오피라는 한 나라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근데 그 중요한 인물을 회심시켜서 오늘날 식으로 얘기하면 우리 교회 경제기획원 장관이 나온다 그러면 뭐 세상적으로 하면 얼마나 제일 만한 일입니까? 이야, 경제기획원 장관이 나오는 거 보니까 그 목사는 경제에 관한 하는 영적으로 아주 쌈쌈한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무슨 뭐 성경이 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해서 뭐 도움이 되는 게 있습니까? 뭐 경제적인 거에 대해서 성경에 나오는 말에 제가 아는 건 이거밖에 없습니다. 속옷을 달라 그러면 겉옷도 줘라. 도움이 될 만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냥 홀연히 헤어져요. 내시는 자기 가던 길 가고 빌립은 또 주의 영이 붙잡아갖고 아소도로 보내고 맙니다. 그가 걸어가는 길에 그가 한 일,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그가 혹시 주를 위하여 열심을 가지고 있고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가 한 일이 다음 일을 하는데 어떤 경력으로 쌓이지를 않는다고요. 이거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가 한 모든 업적들이 다음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꺼내놓을 이력서로 그가 이제부터 하는 말에 대하여 어떤 권위와 어떤 최소한의 그 어드밴티지로 작용할 게 없습니다. 급함이 방언이 나오는 걸 용서하십시오. 앞에서 한 것은 홀딱 없고 새로 언제나 시작이 돼야 된다고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얼마나 다르냐 하는 겁니다. 우린 보통 이런 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주를 위한 열심을 갖고 있습니다. 저에게 돈을 주시면 이제 거기서부터 틀리는 거죠. 주시면 이걸로 제가 그냥 하나님 지금 이 나라가 얼마나 복잡합니까? 저한테 경제교육원 장관을 맡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이 나라의 경제계를 그래갖고 하나님께 영광을 그런 건 여기 없다 말입니다. 그런 발상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서 승리했으며 기가 막힐 평안을 남에게 나눠줬으며 영생을 소유한 자들인가 하는 것이 보이는 어떤 업적으로 쌓여져가지고 내가 나가서 발언을 할 때 나가서 하나의 행동을 할 때 그것이 나에게 권위와 보증으로서 작용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전부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같은 것이 무슨 하나님 나라에 할 일이 있으면 말을 꺼내봤자 도움이 되겠느냐 라고 생각하고 다 주저앉아 있다 이겁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의 사고의 깊은 곳에서부터 신앙과 신앙 을 가진 신자들이 걷는 인생의 성경적인 요구와 빗나간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무지와 게으름의 결과입니다. 대표적으로 이런 것을 보시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보십시오. 성경에서 이름을 들먹이는 대표적인 믿음의 위인들을 보십시오. 그들이 어떻게 그들의 인생을 살아갔으며 무엇으로 성경상의 대표적인 위인으로 믿음의 위인으로 기록됐는가를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신약성경 365페이지 7절부터 봅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냥 히브리서 11장 펴놓은 채로 노아 얘기부터 들으십시오. 먼저 노아는 홍수가 날 것이라는 경고를 듣습니다. 그래서 홍수에 대비하여 배를 짓습니다. 근데 배가 굉장히 큽니다. 그 안에 모든 동물들도 피난을 시켜야 되겠고 가능한 한 많은 사람들을 피난시키기 위해 큰 배를 짓습니다. 거의 홀로 짓습니다. 나중에 구원 얻은 사람이 노아의 식구 8명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 8식구가 홀딱 다 덤벼들어서 일을 했어도 그때 뭐 지금 같은 기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큰 배를 짓는데 뭐 여러 달 여러 해가 아니라 몇십 년 몇백 년이 걸렸을 거로 보입니다. 근데 그 배를 어디서 지었을 것 같습니까? 강가? 해안? 산에서 지었을 걸로 우리가 추측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이제 만들어가지고 무역을 하기 위해서 강에 띄우거나 배에 띄울 것이 아니라 이 온 세상이 물에 찼을 때 구원 얻기 위하여 짓는 배입니다. 그러니까 짓기 편한 데다 짓는 겁니다. 산 꼭대기면 어떻습니까? 물가까지 끌고 나올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홍수가 나면 뜰 거니까 저절로. 그래서 나무 배기 제일 좋은 데서 졌을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산에서 졌을 가능성이 제일 농후하죠. 그 시대 노아가 배 짓는 거 보고서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런 쇼도, 이런 코미디도 아마 세상에 없을 겁니다. 배를 늙어 죽을 때까지 배만 짓고 있는 거예요. 아니 배를 만들 빨리 만들어서 바다에 띄우든지 배 강에 띄우든지 하고 뭐 장사를 해서 남겨갖고 나중에 집 짓고 잘 먹고 잘 살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늙어 죽어가도록 나이가 먹어갈수록 배만 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유일한 일인 것처럼 이 세상에서 아무 쓸모가 없는 일을 하고 있다고요. 게다가 그걸 갖다가 큰 배를 짓는데 그걸 띄울 생각을 저 사람이 했는지 안 했는지 머리큐가 몇 짜리인지 산속에서 짓고 앉았는 겁니다. 얼마나 웃었겠습니까? 그럼 노아가 그 일을 하는 동안에 사람들의 놀림과 그리고 노아가 하는 이 일을 사람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최소한 무슨 일이라도 있으면 좋겠어요. 간간이 조그만 홍수라도 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지진도 좀 나고. 얘들 까불지 마라. 이제 조금 이따 정말 큰 홍수 난다. 이렇게 뭐 좀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비가 오고 나서 비가 개이면 하늘에 홍수 이렇게 쓰여진다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게 없는 속에서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통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자의 길을 걷는 제일 어려운 게 뭐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라고요. 비 오지 않는데 비 올 걸 대비하는 일을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약속을 따라. 그걸 지금은 증명할 길이 없습니다. 그게 뭔가가 하나 증명이 돼야 우리가 하는 말에 권위가 서고 거기 어떤 신뢰도가 생겨서 상대방을 납득시킬 것 아닙니까, 주님? 그러니까 다른 걸 뭐 어떻게 해달라니까 돈 조금 하고 애 좀 하고 건강 좀 달래는데 그게 뭐 그건 있어야 최소한 가서 말이 되지 않습니까? 저쪽에서 야 넌 그럼 예수 믿어서 뭐 이기냐 할 때 뭐 꺼내놓을 게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다못해 내가 산 증권이라도 하루아침에 1,000배가 올랐다든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산 올림픽 복권은 늘 당첨이 된다든가 1등으로 당첨되면 너무 소문나니까 2등으로 뭐 20번 됐다든가 뭐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요? 바로 이런 철저한 견해차 때문입니다.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사이에 이렇게 커다란 차이가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그다음에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갑니다. 자, 이건 또 얼마나 재미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을 주시면서 너희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그럽니다. 그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인도함을 받아서 갑니다. 여러분, 직장을 옮길 때 일단 사표부터 내고 봅니까? 아니면 다른 직장을 물색해놓고 사표를 냅니까? 어떻게 하죠? 후자죠. 이사를 갈 때 일단 집부터 비워놓고 봅니까? 아니면 새 집을 마련해놓고 집을 비워줍니까? 물어보나 마나죠.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약속된 땅을, 복된 땅을 가려고, 복의 근원이 되려고, 뭐부터 걷어치웠냐면 우선 집부터 걷어친 거예요. 그리고 어디가 있냐면 9절, 믿음으로 저가 외방에 있는 것 같이 약속하신 땅에 우거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했으니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그 어디에 있다고? 천막 치고 라면 끓여 먹고 사는 겁니다. 내가 살던 판잣집을 나와서 헐고 나와서 뭐 200평짜리 맨션으로 가기로 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야, 아브라함은 참 잘 됐구나. 옛날에 살던 집 가니까 뭐 집 산산조각으로 부셔놨어요. 그냥 판잣집은. 그래서 어디 가나 갔나 보니까 그 옆에 천막 치고 비 줄줄 새는 데서 라면 끓이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여기 있어? 아, 지금 맨션으로 가는 중이야. 그럼 판잣집이나 있지. 판잣집은 최소한 불이 나면 곤란했어도 비는 안 샜었는데 그건부터 걷어치우고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되고 언제 가는지는 모르고 있는 거예요. 신자의 생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네게 정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성을 주겠다. 그러면 가는 길을 벤스 타고 갈 걸로 생각을 하죠.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내가 왜 판잣집을 헐었느냐? 맨션을 향하여 가는 길이다. 맨션이 어딨냐? 그 아직 도착할래 멀었지만 그걸로 가는 게 확실한 것이 뭘 보면 아느냐? 봐라. 짐을 어디에다 실었나 봐라. 다 벤스에다 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 농이랑 뭐 다 벤스에 실은 거예요. 벤스 한 200대쯤 불러갖고 책도 다 벤스에, 벤스 트렁크에 실은 거예요. 농은. 벤스 4대 이렇게 묶어가지고 위에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말이 되잖아요. 내가 지금 판잣집을 헐고 200평짜리 맨션으로 가는 게 증명이 되잖아요. 근데 성경은 한 번도 그렇게 얘기 안 한다고요.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천막 치고 살고 있다고요. 뭘 하는 자들인데?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약속한 성을 바라보고 있는 자들인데. 그러니까 우린 끊임없이 뭐라 그러느냐 하면 그것이 복된 것이고 영광된 곳으로 가는 거라면 가는 길에 그 어떤 증거들을 나와 이웃을 위해서 주십시오, 그럽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그럽니다, 근데 성경. 왜요? 그 13절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본향 찾는 것을 나타냅니다. 만일 우리가 이사를 하는데 벤스로 이사를 가면 모든 사람이 우리를 쫓아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왜 쫓아오냐면 우리가 가는 목적지 동일한 성에 천성에 도달하기 위해 우리한테 오는 게 아니라 벤스만 가지려고 온다 이겁니다. 야, 이 사람들이 믿는 예수를 믿으면 판잣집 대신에 벤스가 200대 생긴다. 이걸로만 쫓아온다 이겁니다. 우리가 만일 예수를 믿어서 영원한 나라를 향하여 우리도 열심히 있고 주의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구원과 복음과 생명과 진리를 저들에게 나타내기 위하여 이 세상적인 어떤 형통함과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것으로 그 증거를 삼기를 우리가 요구한다면 그것이 증거가 되어 영원한 곳을 가게 하는데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오히려 영원한 목적지를 가리고 이 세상의 사람들로 하여금 이 세상에 있는 지금 증거로 삼은 것들이 유일한 목표가 된 것으로 오해하게 만들더라 이겁니다. 예수를 믿으니까 병이 낫는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돈이 벌리는구나. 예수를 믿으니까 애들이 공부를 안 해도 대학을 잘 가는구나. 우리도 예수 믿자. 예수 믿으면 애가 학교를 가더라. 그래서 애가 고3이 되면 다 와서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대학 들어가면 또 다시 다 나가고. 그렇게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 신자의 생애는 어때야 되느냐? 빌립같이 그렇게 이 사람 왜 이 짓을 하고 있는가라고 옆 사람이 놀라게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자기가 한 일로 그걸로 인하여 어떤 이익과 보상을 안 받더라고요. 아니 사마리아 성을 회개시켜서 거기 가만히 있으면 거기서 추장도 되고 대통령도 되고 이제 내각제로 바뀌면 내각 수반도 됐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 안 하고 어느 날 호련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나 봤더니 저 광야길까지 가서 히치하이킹 하는 거죠. 뭐 지나가는 차 없나. 그 조금 타고 가더니 또 홀가닥 내렸어요. 또 이상한 데 와서 또 딴짓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왜 그렇게 사셔? 비로소 물어보게 되더라 이겁니다. 여러분 신자로서의 생애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무엇을 주셔야 여러분의 존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원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걸 가장 잘 드러낼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끊임없이 이거죠. 이 세상에서의 성공. 이 세상에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보다 우리가 우월하다는 모습. 이것이어야 될 거라고 생각하죠? 아닙니다. 그렇게 하고는 절대 아무도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도전을 받지도 않고 회개치도 않습니다. 뭘로만 되느냐? 우리가 세상의 것을 쌓거나 세상의 것을 추적하지 않고 영원한 것을 추적하는 줄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사는 모습으로만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나그네란 뭐예요? 거기에 심고 거둘 것이 없으면 거기에 내 기업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하루를 그냥 지나가는 것으로 삽니다. 그래야만 저 사람은 어디를 가고 있구나를 안다고요. 어디를 가고 있구나를. 여러분의 삶의 모습도 여러분이 얼마나 가졌느냐, 배웠느냐, 능력이 있느냐로는 신자된 표를 여러분이 신자로서 갖고 있는 내용을 전달하는 데 있어서는 별로 좋은 방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오히려 이 진리와 생명으로 가는 방향성을 차단하는 구실 밖에 못할 겁니다. 무엇이어야 되느냐? 저 사람 왜 저렇게 살까? 라는 생각이 들도록 살아달라 이거죠. 이게 제일 싫죠, 그런데. 빌립같이 사는 생애를 보십시오. 인간적 차원에서 보자면 그의 삶이,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모든 삶이 하나나 그의 손에 남아난 것이 있습니까? 쌓여진 것이 있습니까? 없죠. 그러나 그 속에서만 빌립은 가장 많은 일을 합니다. 이걸 이사야서 55장에서 이렇게 멋지게 설명을 합니다. 이사야 55장 8절입니다. 구약성경 1035페이지입니다. 이사야 55장 8절.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비가 하늘에서 이렇게 땅으로 직접 쏟아집니다. 그렇게 직접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땅을 적시고 스며들고 내를 이루고 강이 되고 바다로 흘러갑니다. 대부분은. 그렇게 하는 동안에 뭐가 이루어지죠? 그렇게 하는 동안에 나무가 크고 곡식이 크고 전기가 생기고 배가 다닙니다. 그렇죠? 물은 그냥 하늘에서 내려서 그냥 스며들었다가 그게 다시 다 하늘로 가는 것 같은데 얼마나 헛되게 헛바퀴를 도는 것 같습니까? 그동안에 많은 생명이 큰다고요. 비가 내려서 어디 고여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이렇게 고여 있고 나라는 존재가 확인이 되고 확대가 되면 될수록 그것은 오히려 아무 일도 못합니다. 우리 인생이 지금 빌립 집사가 걷는 것 같이 헛된 길을 걷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냥 내린 비가 다 흘러 빠지고 다시 다 강으로 흘러가고 바다로 다 흘러가고 없어지는 것 같죠. 그동안에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많은 것을 잘하게 한다 이겁니다. 우리는 근데 이것이 비가 아니고 흘러가 버리지 않고 남아있는 곳, 뭐 무슨 금, 다이아몬드 이런 거면 좋겠죠. 그럼 여러분을 잡으려고 칼부림하는 일밖에 거의 생기지 않습니다. 예전에 이런 목사님의 이런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주 그 대표적인 저 부르의 명작입니다. 신자들이 와서 이런 얘기를 묻더라 그럽니다.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땐 다 알겠는데 나중에 하나도 남는 게 없어요. 10년, 20년을 다녔는데도 하나도 큰 게 없고 남은 게 없습니다. 목사님이 이렇게 답을 해 주셨다 그러면 콩나물에 물 주면 물 남아있는 거 봤어요? 다 빠져나간 것 같은데 콩나물이 어떻게 크든지 크지요 그게. 어떻습니까? 우리의 인생이 살아가는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죠? 아닙니다. 콩나물에 물 준 것 같이 뭐가 우리 옆에서 크고 있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근데 우린 자꾸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금이고 은이었으면 좋겠죠. 금하고 은 줘보세요. 콩나물에다가 뭐이 되겠나? 묵사발이 되죠. 그게 결국 우리의 결론적인 싸움은 이거밖에 안 남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과 영원한 나라라는 이름으로서 존재 가치를 인정받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욕심대로 이 세상에서 욕심내고 싶은 모든 것을 한번 해보고 죽고 싶은 겁니까? 솔직히 후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기독교라는 이름을 갖다 붙였을 뿐이지 결국은 여러분이 이 생을 사는 동안에 잘난 사람이라는 걸 한번 보란 듯이 펼쳐보이고 싶은 거죠. 좋은 말로 할 때 회개하십시오. 헛된 것입니다. 쓸모없습니다. 영원한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서 이제 이 세상과 역사가 끝날 것이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여러분의 생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살아온 날부터 남은 날이 적죠. 신자답게 나중에 생명책에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의 행적이 기록되는 것 같이 기록되는 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기 위하여 이제 말씀으로 여러분을 정리하시고 신앙 가운데서 주께서 부르신 부름에 합당하게 여러분을 무릎 꿇리는 일이 남았을 뿐입니다. 헛된 욕심으로 여러분의 상급을 빼앗기지 마시고 헛된 욕심으로 여러분의 생애를 게으름과 방탕함으로 보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존재와 남들 눈에 띄지 않는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가장 큰 지혜와 능력과 오묘하신 그의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이고 지혜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존재를 세상이 알아주지 못하고 세상적 방법으로 두드러지지 않는 것을 인하여 여러분을 값싸게 생각하시거나 묻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하나 구별되어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 입술을 통하여 존재를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귀히 여기시고 그런 의미에서 책임 있는 신앙생활을 걸어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주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것처럼 우리의 생애도 주의 불꽃 같은 눈앞에 기억되고 살핌을 당하고 있는 인생입니다. 묻혀있다고 생각하고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여 스스로 사망의 잠을 자며 게으른 자리에 누워있는 우리의 영혼들이 있습니까? 깨워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하시려는 일들이 세상의 눈에는 감추어져 있으나 주님 앞에는 참으로 복된 길이요 놀라운 길이요 우리를 통하여서만 하늘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고 죽은 영혼이 구원을 얻는 기적이 산출되는 길인 줄 깨닫고 감사와 기쁨으로 더 큰 열심과 충성과 인내로 우리 앞에 당한 남은 여생을 신앙으로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